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메라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며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가 이루신 그 나라의 백성된 오직 그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미리 나타내기 위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 직분은 뭐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앙생활과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 세운 그런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세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또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일을 한 자리가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세워진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세움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도 머리에 기름 붓고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또 다르게 칭호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무의 일을 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줄로 보낸받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칭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지자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또 자기 안위를 위해서 또 말을 보태고 빼는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하늘나라 복음만 전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분노를 사가지고 중입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장차 오셔가지고 이런 선지자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 그 구약의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란 게 없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예레미야 11장에 오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순한 어린 양 같다 이렇게 자기를 그 얘기하기도 했어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이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걸 미리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과 온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주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같은 선지자들도 예레미야 똑같은 직분을 받은 그런 선지자들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자기가 맡은 선지자 직무가 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가짜 선지자들, 바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결국 유다 안에는 참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이렇게 두 부류의 선지자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그럼 유다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 그 말입니다. 유다 안에 참된 선지자 있고 가짜 선지자 있는데 그럼 유다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누구를 정말 참된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가짜 선지자 말 들었지 않습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은 싫어하고 가짜 선지자의 말만 좋아하면서 들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된 선지자나 가짜 선지자는 그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지를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의 말이 나의 귀를 더 즐겁게 하냐 내게 더 듣기 좋은 말로 들리느냐 아니면 또 누구의 말이 내 귀에 거북하게 들리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과 또 같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시대의 그 유대인과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과 똑같이 자기들을 거북하게 만드는 그런 말로만 그냥 들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 예수님도 유다 백성들 배척을 받으면서 십자가 얘기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 일이 되는 거예요. 그 1절에 오면은 목자에 대해 얘기를 하죠. 하나님 목장이 양떼를 매라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양떼를 잘 돌보고 지키라고 세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목자가 양을 멸한단 말이죠. 또 양을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목자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된 목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양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 이건 잊어버리고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목자가 있더란 얘기죠. 그들이 가짜 목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유다 땅에 존재했던 참된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양은 양대로 가짜 목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또 갔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절에 오면은 참된 목자를 세우시겠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장차 참된 목자를 세우신다고 해도 여전히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배척을 한다면 소용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떼의 남은 것을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목점 듣고 또 알더란 얘기입니다. 뭐가 참된 말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걸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다는 얘기죠. 이들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처럼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제는 제사장일이에요.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 선자일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제사장일이죠. 말한대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은 백성들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이 존재한 이유는 희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제사장은 희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란 직무를 하나의 어떤 힘으로 자기 높은 자리로 그렇게 간주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난 높은 자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 위해 힘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그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유다 안에는 고아나 과부가 학대를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불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또 유다에 있었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직무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인도에 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을 세우자는 뜻인데 그걸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왕이라고 하는 걸 자기 권력으로 삼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아 과부가 학대를 받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왕도 왕답지를 못했고 제사장도 제사장답지를 못했고 선지자도 선지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더란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함의 반대는 정의와 공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목자는 불의의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이건 짐작하시겠지만은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한데 이 불의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 왕답게,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답게 또 선지자답게 왕답게 일하심으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 백성으로 속함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의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권위입니다. 이 세상에처럼 힘없고 힘없는 그러한 강자 약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성에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만 온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은 어떤 세상 걸 가지고서 힘있고 힘없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인데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이 똑같아 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본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공평이에요. 그 아무리 많은 재산 쓸모없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의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재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걸 가지고는 생명이라는 걸 전혀 어떻게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문제 앞에만 오면은 무능력한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게 아무 짝에 쓸모가 없으니까. 물론 돈 없는 사람도 생명의 문제 앞에 나오고 나면은 결국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무능력한 그런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덮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 앞에 나오게 된 모두가 공평의 지불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왕, 재상, 선지자 이런 사람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고와 과부 힘없는 낮은 자 이러한 사람의 학대받는 것 이러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다를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처럼 자기의 어떤 위치,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사버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게 뭐냐면 결국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불의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절망에 처하게 된 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희망의 말이에요. 그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참된 목자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의로운 왕이 있는데 그 의로운 왕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참된 목자 오게 되면은 유다 구원받을 것이고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지금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바벨론 침략을 받은 유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받는 겁니다. 그게 당장 급한 문제 아닙니까? 유다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제발 우리 바벨론에서 구출해달라 이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그냥 구출해 줘버린다면은 유다는요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왜 망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망하는 자리에서 왜 너희가 망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를 돌아오면서 아, 우리가 정말 망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뭔가 아, 우리가 망하는 게 마땅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된 사람들 바로 이들이 남은 양이죠. 하나님께 장차 불러 모으실 양들, 남은 양들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되버리면은 유다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의 삶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들 삶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쨌든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만 되면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뭐 고생시키려고 어려움 있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뭔가 깊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내 어려움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비록 우리 본성은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치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항상 초점을 두면 되는 거예요. 아, 주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셨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을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우리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뭘까? 그걸 우리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높임받고 대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유다 나라에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이 잘못된 목자의 길로 가지 못한 것은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자리를 높임받고 대접받기 위한 그런 자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할 일이 뭐고 왕이 할 일이 뭐고 또 선지자 일이 뭔가 이걸 전혀 생각지를 아니했죠. 나는 선지자니까, 난 제사장이니까, 난 왕이니까 대접받아야, 높임받아야 되고 항상 여기만 관심을 돋버린 거예요. 그게 목자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제사장 직무라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직무보다도 높임받고 대접받는 게 더 즐거움을 돋버린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뜻, 그건 잊어버리고 왕을 이제 권력으로 이용하면서 높임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그래 사버리는 거.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직무를 행하는 분을 오셨으면서도 섬김을 받고자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왕이시면서도 섬기시는 거, 제사장이시면서도 섬기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신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걸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러면 아, 날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었고 난 구원받았다. 자꾸 이것만 생각해버리니까 주가 누구시고 내가 그러한 분을 믿는 자로 있다. 몸을 살아가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난 구원받으면 됐어.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고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염두를 두면서 한 바로 그런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보게 되면은요 결국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는 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한 거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누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것만 당도에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이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릴 말에 있는 그런 세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어떤 이 세상이 높임받고 대접받는 여기 힘들 든다면 그건 예수님이 자신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또 주의 말씀에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말씀만 들어와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지나지 아니한다. 은혜일 뿐이라는 것. 이건 항상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항상 내가 혹시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나를 또 경계하게 되죠. 나의 어떤 행동들이, 내가 가진 이런 마음들이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는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그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가리는, 항상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또 낮은 자리에 처해진 것보다도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 또 섬김 받고 싶어 하는 것, 뭔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욕망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즐거움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앞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그런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기에 대해 항상 경계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또 보게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또 책임 있는 그런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했고, 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백성된 사람으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소리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증거할 그런 자로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야 될 그런 삶에서, 그런 삶의 길로 갈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대접받고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그걸 또 원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려는, 또 나타내 보이려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정말 신자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항상 드러내려는 그런 소원과 그 길로 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정의와 공의의 그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길이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행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리는 사람이 아닌가, 나를 또 경계하면서 언제나 주의 예를 증거하는 그런 길로만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높임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에서, 낮아진 그 안에서 섬기기를 힘쓰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